사도행전 13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8번째.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3장 1절부터 26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앉은뱅이의 치료를 기술하며 11절부터 26절은 베드로가 전한 실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은뱅이의 치료.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계시될 때 초기에 믿는 이들과 심지어 첫 번째 사도들의 무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함하여 유대교를 그 실행들과 시설물들과 함께 버리셨다는 것에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여전히 성전에 갔었습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유대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초기의 사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경륜을 시작하기 위해 오순절날 그들 위해 그 영을 부어주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유대교의 성전에서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무지함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교회와 유대교가 혼합된 상태가 되었는데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혼합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8절과 24장 2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타이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회파는 종교적인 혼합을 깨끗이 일소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이 모태로부터 앉은뱅이인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강하여지더라. 베드로는 은이나 금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매우 많은 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과 금에 있어서는 빈궁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성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금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금이 풍성하지만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빈곤합니다.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인이란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받은 분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사람들의 주의를 기적으로부터 주 예수의 인격으로 돌림.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는 도중에 사람들의 주의를 기적으로부터 한 인격, 곧 예수께 돌렸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으나 베드로는 기적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의 청중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할 토대로서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의를 치료로부터 치료자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앉은뱅이를 치료한 기적에 입각한 것입니다. 신유에 관해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하는 곧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직접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번식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하나의 몸을 가지시도록 그들을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신유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되었지만 베드로의 강조점은 치료에 있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메시지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신유나 기적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파한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사람들의 주의를 치료로부터 치료하시는 분으로 돌렸지만 오늘날 치료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부터 치료로 심지어는 거짓 치료로 향하게 합니다. 오순절적인 집회들 가운데 이른바 수많은 치료들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앉은뱅이는 치료받은 후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참 치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치료자, 곧 주 예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의를 치료로부터 치료하시는 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를 간증함.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앉은뱅이에게로 달려갔을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사람을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너희가 그 사람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삭과 야곱 뒤에 뭐뭐의 하나님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 1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칭호는 삼일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위대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신성한 칭호는 부활을 암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승천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절에서 거룩한이란 말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한 나사렛인이신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했으며 또 하나님께로 분별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이란 말이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분별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며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 역사상 오직 주 예수만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훌륭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했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분별되었고 하나님을 위했고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불리웁니다. 오직 그분 홀로 거룩한 분이라는 칭호를 받으실 만합니다. 의로운 분. 14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뿐 아니라 의로운 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의로운 분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사물들에게도 의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가 날 때 문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두들깁니다. 이것은 문이나 의자에게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인 주 예수님은 올바른 분입니다. 결코 그분은 하나님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물에게도 그릇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때를 생각해보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 예수님은 확실히 이렇게 하심에 있어서 옳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정치인처럼 처신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의 상황을 보셨으므로 분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화가 난 채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화가 난 채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게 될 것이다. 나는 심사숙고하여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의로운 분이신 주님은 의로운 방법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릇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에서 베드로는 그 치료하시는 분을 종, 거룩한 분, 의로운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그러한 용어를 쓸 수 있었습니까? 이제 곧 보겠지만 공회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기이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학문이 없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 속에 계신 생명주는 영에 의해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영께서는 스스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 그 영은 배운 것 없는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에 관한 그 요점들은 신성한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은 여전히 배우지 못한 어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영은 한 어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때 주 예수께서 거룩한 분, 곧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며 또한 의로운 분, 곧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해 옳으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원자 1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기원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원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로서 창시자, 기원, 최고 지도자, 대장을 뜻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원 혹은 기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는 앞 구절의 살인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구절에서 흠정력은 생명의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빈곤한 번역입니다. 3장 15절에서 아르케고스는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기원, 생명의 창시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치료하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기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에 있어서 주시오 최고 지도자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치료자께서 단지 치료자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요 기원이시며 기원자이심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은 단지 치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눠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 곧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신학에 따라 성경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읽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성도들에게 전통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독려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파내야 할 깊은 광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깊은 광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장 15절에 있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기원자라는 단어는 생명이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신 이 치료자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치료자께서는 비단 치료하는 능력만 갖고 계실 뿐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요 기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창시자요 기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치료도 갖습니다.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는 생명 안에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학 박사들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약할 때 병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강하다면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죽인 분이 바로 생명의 기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기원자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사람이신 주님에 관해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할 때 신약은 그분 자신이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점입니다.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으니 예수를 통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에게 이 같은 완전한 건전함을 주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 위에서, 즉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의 근거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그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인격은 그 이름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게 행했고 너희 관원들도 그렇게 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에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은 먼저 영원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진 바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동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진 것임을 다시 입증해 줍니다. 선지자 3장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선지자, The Prophet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후는 백성 중에서 멸망되리라 하였고. 그러므로 본 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종이요, 거룩한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생명의 창시자요, 선지자이심을 봅니다. 승천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유대인들을 권면함.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승천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천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도록 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요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생명의 창시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모든 것을 획득하고 얻으셨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의 분기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서 그분에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 만일 너희가 그분께 온다면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말했을 때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시기. 19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시기가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이란 말의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시원하게 하는, 소생시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신성케 하는 등을 뜻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시기란 만물이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소생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시기는 3장 21절에 언급된 만유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회복의 때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구주가 가르치시고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그의 영광 가운데서 오심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3장 19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마치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 오순절 때에서 천년 왕국으로 직접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교회 시대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신약 전체가 계시하듯이 유쾌하게 되는 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교회가 상당한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유쾌하게 되는 시기란 시원케 하고 소생시키고 해방하는 때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유쾌하게 되는 시기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런 기쁨과 안식의 때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모든 합당한 회심은 유쾌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참된 거듭남은 누림의 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누림의 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기쁨과 평강으로 누렸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쾌하게 되는 시기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선함으로 소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림이요 평강이십니다. 만유의 회복. 3장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옛적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회복 시기는 천년 왕국 안에서 회복되는 때인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65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예언되었으며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9장 28절까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만유가 회복되는 때는 그분의 재림에 의해 도래할 것입니다.